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2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1855년이라서 1900년대 초까지 사셨던 이 구한말의 대표적인 지식인이고 시인이고 역사가였던 황현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좀 낯설게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이분은 평생에 2500여 수의 시를 짓고 여러 가지 책을 저술하는 등 다양한 그 기록을 남겼는데 황현의 풋 아래는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왔을 만큼 그만큼 그의 글은 예리했고 최근 들어서 한국문화재청은 이분의 작품을 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이분의 호가 매천인데 여러분 매천어록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읽어보셨어요? 매천어록이라고 하는 혹은 또 매천야록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집이 있습니다. 이 야자가 들어간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다 이 퍼져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만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 책 속에 보면은 구한말 조선 후기에 특별히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서울에 가면 청계천이 있는데 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해서 그보다 이 북쪽은 북촌이라고 부르고 또 청계천보다 남쪽은 남촌이라고 불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도 북촌이라고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북촌에는 우리나라의 관하들 뭐 중요한 것들이 거기다 모여있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이 조선 정치의 행정의 1번지였습니다. 그래서 북촌에는 궁이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아요? 뭐 경복궁, 창덕궁 뭐 많이 있는데 경복궁과 이 창덕궁 사이에는 왕족들, 권문 세도가들이 많이 살았고 이전에 경종왕 때부터는 이 정치적인 실권을 장악했던 게 노론바라고 이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살았다고 그럽니다. 반면에 이 청계천 남쪽에 있는 이 남촌에는 이 권력의 싸움에서 밀려난 소론, 남인, 북인 이런 그 양반들이나 이 몰락한 양반들, 그 직급이 아주 낮은 그 하찮은 그 관리들, 그리고 이제 가난한 이 선비들이 살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매천야록에 나오는 대로 청계천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권문세도가들이고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벌써 사는 그 주거지가 그 사람들의 재력이나 권력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옛날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그렇고 전 세계 어디 가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의례히 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편안함을 느끼는 소위 말하면 끼리끼리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끼리끼리 모여가는 것이 이게 일반적이지요. 뭐 끼리끼리 모이다 보면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래도 그 중에 어려운 사람이 좀 권고하게 살아도 그 사람이 주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지요. 왜? 다 비슷하게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또 넉넉하신 분들이 주변을 어색하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아도 되는 거죠.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사는 그런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와는 반대로 비슷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 어떤 지역에 같이 있게 되면은 또 피차간에 어색하기도 하고 몹시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소위 말하는 끼리끼리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입장을 가지셨을까?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끼리끼리의 문화를 깨뜨리셨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 비유를 보면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짧은 비유 속에 전혀 어울리기가 힘든 이 두 사람을 함께 가까이 두어서 등장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주 근접한 그러한 거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버려진 채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울리기가 정말 어려운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 두 사람을 주님은 이 부잣집 대문을 사이에 두고 소위 말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실 때에 왜 이렇게 언급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함께 해보자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서 가난하게 살건 부하게 살건 뭐 어떤 특수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하는데 그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응답하고 견뎌내고 이겨내면 우리 모두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영적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울리기가 힘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이걸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불편한 동거라. 오늘 설교 제목이 불편한 동거이지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아주 불편한 동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불편한 동거 속에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그 속에 꽉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불편한 동거 중에서 가장 불편했던 동거의 모델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 참 많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 외에 또 하나의 이름을 가지셨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불편한 동거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죄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썩어 부패하고 냄새나는 우리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지만은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전능자시고 우리는 무능자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 속에는 더러운 죄가 가득한 그런 죄인들이잖아요. 도저히 같이 있을래야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아 어쩌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불편한 동거를 하고 계시는 건지. 이런 예수님의 일생 중에 아주 단적으로 이 불편한 동거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건 누가복음 23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이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고 지금 그 양쪽에는 누가 매달려 있나요? 이 지구상에서 뽑고 또 뽑아가지고 아주 성결하고 의로운 사람이 그 양쪽에 매달려 있어도 시원찮을 터인데 많은 사람들이 봐도 저 녀석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놈이라고 사형 선고를 받은 이 행악자 두 사람이 지금 양옆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행악자들 한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소위 말하면 불편한 동거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불편한 동거를 통해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또 이 복음이 완성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여러분들 불편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래도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믿는 사람이고 나가서 그저 웬만하면은 이 선한 일을 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로 여겨지지만은 사실은 우리 안에 얼마나 초한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마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 막 슬퍼하시고 주님 인상이 어두워질 때가 얼마나 많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늘 선하기만 하면 좋은데 때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혈기를 내기도 할 것이고 분노낼 때도 있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러운 쾌락을 추구하고 우리가 이 악행하는 그 예수님이 그 모습을 바로 가까이 그곳에서 그것을 보시면서 그것을 그래도 참아내시는 그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불편한 동거를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기꺼이 우리 곁에 계셔 주시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랑이고 바로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영의 눈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닫는 눈이 확 열리게 되면 우리도 역시 몹시 불편해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거, 그거 자연스러운 걸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거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시몬이라는 어부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힘들고 정말 피곤하고 고단한 몸으로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시몬의 배를 빌려 타시더니 그 육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나신 다음에 명령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예수님 말씀의 권위에 압도당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동료들을 불려가지고 그저 간신히 이 두 배에 끌어올리는 그 순간 여러분이 시몬의 눈이 확하니 열리게 됐습니다. 아, 이분은 단순한 라비가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애타게 기다려왔던 그 주님이시로구나. 이걸 시몬이 깨닫게 되는 순간에 시몬이 여러분 어떤 동작을 합니까? 그냥 배전에서 예수님 앞에 그냥 엎드려지는 거예요. 엎드려져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떠나달라고. 이 배전에서 당신과 같이 거룩하신 주님과 저 같은 죄인이 같이 있다고 하는 이것을 생각하면은 저는 함께 견딜 수 없으니 주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저를 떠나주세요. 여러분, 이게 시몬이 불편함을 느끼고 떠나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시몬의 말을 듣고 떠나셨습니까?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떠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시냐고 하면은 불편한 동거 속에 이 시몬이 들어오도록 초청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이하지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아멘. 이렇게 사람이 변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몬은 베드로가 되고 소위 말하면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됐는데 주님은 시몬 베드로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한없는 사랑으로 그를 껴안아 주심으로 해서 나중에는 불편한 동거가 기쁨의 동거가 되었고 주님과 함께하는 아주 행복한 제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고 복음이고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가 되고 주님의 집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불편해 하실까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시몬 이 사람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더욱 감사하고 감격해야만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나사로와 부자가 나오는 비유는 하나의 작은 비유로만 생각할 수가 없고 이 비유 속에는 성경 전체가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불편한 동거를 하시면서 우리를 품고 구원해 주시는 이 복음 전체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비유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걸 이해하는 우리가 이 비유를 읽을 때에 어떤 눈으로 읽고 또 이 비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이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겠는가. 여러분들 이 비유가 옛날 예수님께서 쓴 비유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자부터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부자는 아쉬울 게 하나 없어요. 성경에 보더라도 언제나 호화롭게 즐기면서 좋은 옷을 입고 아주 열락을 즐기는데 대문 났을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왜 이런 녀석이 우리 집 대문 앞에 와서 있나? 막 개들이 와가지고 핥을 그런 정도로 온몸에 헌데투성이에다가 냄새도 나고 그래서 종들에게 명하기를 당장 다른 데로 내쫓아라. 아마 종들이 쫓아냈을 겁니다. 아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와있네요 이 사람이. 그런데 또 와있는 게 여기 나사로가 자기의 의지대로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그 부잣집 대문 그 문간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 그 부분에 보시게 되면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여기 이 버려진 채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버려진 채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발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물건을 가져다가 저쪽으로 휙 하고 던져버리는 것 이게 여러분 발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로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던지듯이 뭐 부잣집 대문 앞에다가 이제 갖다 놓은 건데 뭐 던지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동사가 이제 수동태, 완료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물건도 아니고 사람이니까 조금 뉘앙스가 바뀌어서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된답니다. 이걸 뭐 집어 던진다기보다는 그래서 그 앞에 눕혀놓는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어디 앞에다가? 그 부잣집 대문 앞에다가. 나사로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아주 딱하게 여기고 데리고 와서 야 너 여기 있어. 그래야 밥이라도 얻어먹지.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다가 눕혀놓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해주는 걸까요? 이 동네 사람들은 그 부자에 대해서 가지는 소위 말하면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을 돕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을 여기에다 눕혀놓으면은 이 집주인이 저 부자가 그래도 좀 먹을 거라도 주고 그 상처라도 좀 치료해주고 그러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갖다 눕혀놓은 겁니다. 부자도 그런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알겠지요. 그래서 대문간에 올 때마다 이 부자가 화가 나서 그래서 한두 번 쫓아내기는 했지만 아 이게 그냥 내버려둬라 아 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먹다가 남은 음식이라도 내다 주라고 하니까 그래서 나사로는 부잣집이 대문간에 있으면서 거라도 먹고 지금 있는 거예요. 상처는 깊어지고 개들은 와서 그 헌데를 핥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이 부자가 죽었어요. 죽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이제 그 말씀하신 결과가 이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건데 여러분 여기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 말씀합니까? 그가 어디에서? 음부에서 어떻게?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죽어서 음부 저 멸망의 그 구렁텅이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그러면 이 부자가 어떻게 해서 저 멸망에 떨어지게 됐을까?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면은 금방 떠오르는 다른 곳에 있는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죠.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가보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그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은 염소로 분류된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와 똥 맞는 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를 4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졸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가 씻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염소 같은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부자가 염소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멸망의 이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반대로 이 양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임금이 하신 칭찬이 있죠. 그 칭찬이 뭡니까? 정반대입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병 들었을 때에 너희가 날 돌봐줬다. 그 사람들이 아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니까 임금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오지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라고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연결되시는지 잘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다가 이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를 연결해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면은 이 부자에게는요 이 거지 나사로가 자기 집 대문 앞에 와 있는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야죠. 아,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우리 집 대문 앞에 있게 하시지?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잘 해석하고 받아들였으면 그 나사로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선을 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이고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붙여서 설명한다면 나사로를 돌보는데 곧 누구를 섬긴다고요? 주님을 섬기게 되는 이 기가 막힌 기회를 우리 주님께서 이 부자에게 지금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 잘 말하고 있나요? 틀린 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어요. 기회를 잘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잡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이마살찌 부리면서 아주 더럽게 생각하고 그냥 마시 못해가지고 음식 찌꺼기나 거기서 갖다 주는 그런 정도로 나사로를 돌봤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영원한 음부에 떨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생활하다가 가끔이라도 나사로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만은 교회도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저 내 형편에 따라 온 힘을 다해서 돌보고 도와줘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많이 도와주세요. 어려운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교회는 어려운 분들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교회 30주년 나이가 서른이 되는데 교회는 우리 교우들에게만 열려있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교회예요. 이게 바람직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이죠. 그래도 내가 좀 괜찮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요. 사실 우리가 예,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도 우리의 형편도 또 어떻게 보면 자식들이 그렇게 크게 속을 썩이지 않고 그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많이 받았어 라고 생각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누구의 입장에 서 있나요? 부자의 입장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맨날 맨날 나를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는 나사로가 거기에 또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불편한 동거가 짜증이 나서 아, 저 사람 좀 내게서 떠나게 할 수 없나? 좀 벗어날 방법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뭐 사람 분이겠습니까? 시끄러운 교회에 있으면은 아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시끄럽지? 내가 여기서 불편한 동거를 하는 일보다도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뭐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또 이 사회가 얼마나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정치, 경제, 뭐 온갖 것들이 막 경쟁하고 갈등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야, 이거 정말 이곳을 떠나야지 정말 못 살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전에 한국을 떠났는데 새로 정착해서 잘 살 것 같은 이 외국에도 그러길래 가만 보니까 그러고 있길래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어진 어떤 환경,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환경들과 같이 있으니까 참 너무너무 불편하다. 이런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읽으면은 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든 환경이든 그것은 내가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응답해야 될 소위 말하면 사명의 자리구나 하는 것을 이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부터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나사로라도 잘 품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교회가 사는 길이고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미리 겁먹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장로님을 한 분 아는데요. 이분은 제가 이 신학 공부를 하던 시절에 나가서 섬기던 교회에 지금은 은퇴하신 이 원로 장로님입니다. 연세가 지금 한 100세가 거반 다 되어가고 있는 그분인데 이 장로님은 아직도 아주 꼿꼿하시고 참 건강하시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의 형편을 이곳에 오래전에 왔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은 이전에 아주 꽤 유명한 기업도 경영하시고 그저 남들이 볼 때 큰 손이라고 남 모르게 아주 소문난 그런 분이신데 지금도 뭐 거의 준 재벌 수준의 재산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아주 이 가파른 이 벼랑 위에 달동네 집들이 있는 그 부산의 그 남부민동 그야말로 그 산 꼭대기에 오래된 집에 살고 계시거든요. 연세도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많으시고 소위 흔한 말로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한국에서 제일 비싸다고 소문난 해운대 고급 아파트에 가셔서 그 LCT에 사셔도 될 만한 그러한 분이신데 그 교회 목사님 물으셨대요. 왜 여기서 이렇게 오래오래 사세요? 하고 물어보셨더니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대답 중에 첫 번째는 이겁니다. 많은 대답이 있지만 다 생략하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첫 번째가 이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뭐 그런 교회지만 내가 이 교회를 평생 섬기면서 장로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은퇴도 하고 그랬는데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내배가 새벽기도 앞자리 지키기 위해서 이사가지 않는 겁니다. 먼 데로 이사가면은 그 새벽기도 앞자리 지키지 못할 그 걱정 때문에 그 장로님은 그 형편이 안 돼서가 아니라 그 교회를 소위 말하면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이사도 안 가신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정말 목사인 저도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이 되더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그분은 말씀도 안 해요. 그저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그저 뒤에서 남 모르게 다 감당을 합니다. 본인의 말이 그렇습니다. 뭐 어디 가서 뭐 자꾸 이렇게 저렇게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 의견만 따라오기만 하고 토론은 말을 안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자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지도 모르니까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이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 장로님 많은 사람들은 다 그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야. 야, 정말 저 장로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응답을 믿음으로 잘 하시는 그런 어르신이시구나. 어르신이라고 하는 대접도 받으면서 말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좋은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제 한 사람 남은 사람이 누구지요? 나사로. 나사로 얘기를 해보면 그에게는 이 부자하고는 다른 환경이 있었어요. 그는 우선 병들어가지고 피부병이 얼마나 심한지 고름도 오르고 개들이 와서 핥을 그런 정도면은 정말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배도 고프고 거기다가 사람들의 멸시천대를 하도 받고 받아 그래서 이제 이 부자집 앞에는 다시 오고 싶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떠매고 와서는 너 여기 있어야 된다. 그래야 밥이라도 얻어 먹는다. 그러니까 그냥 동네 사람들 때문에 거기 있으면 밥이라도 그냥 찌꺼기라도 얻어 먹겠지만 그 부잣집 식구들, 그 집 드나드는 사람들이 다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를 향해서 멸시 눈초리를 보내고 되는데 그 모멸감을 겪으면서 그는 거기에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식구가 먹다 남은 것 받아 먹을 때 얼마나 죽고 싶은 생각이겠지만 그걸 먹으면서 소위 말하면 생명을 부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삶의 형편입니다. 그 삶의 환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나사로에게서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그는 견디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견딘다. 정말 불편한 동거지요.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그 옆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겠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인생 오늘 끝내고 말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접어버리지 않고 그 고통스러운 육신을 가지고 배고픔을 참으면서 그 멸시천대를 견디면서 거기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나사로에게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그 집 대문 안에 있는 주인이 변해서 따뜻한 방에다가 그를 데려다 놓고 의사를 불려서 뭐 치료해주고 그런 거겠습니까? 아마 이 나사로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고 할 것이면 우리 주님이 언제 날 불러주시지? 그게 소망이었을 겁니다. 고통이 깊고 외로움이 깊고 힘들면 힘들수록 이 초라함이 더 커질수록 그 영혼에 가득 차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을 거예요. 주님, 날 어서 좀 데려가 주세요.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부름받아 가는 거는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차별이 없어요. 이 나사로도 부름받아 갔는데 주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영혼을 받으시고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이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는 배부를 수 있는 이 처지에 있는 부자하고는 달랐지만은 그러면서도 베풀 수 있는 이 부자하고는 달랐지만은 그 초라한 삶을 견디면서 그 생명 마지막 순간까지를 버텨냈다는 말씀이요. 저는 그것이 그에게 숭고한 믿음의 표현이고 정말 거룩한 순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사로에게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외에도 많은 성경을 설명하는 책들을 읽어볼 때 교회 전승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전승을 읽어보시게 되면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죄악 많은 땅에 오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으시면서 그 숱한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다 받아들이시고 그 더러운 죄인들, 교만한 자들과의 불편한 동거를 우리 이분 감당해내시면서 묵묵히 견디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견디면서 죽음의 권세 아래 그 무덤에 들어가시는 것까지 견디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신 그 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구주가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이 하나님의 종들도 다 어려운 환경을 견디어냈고 지금도 견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런 대접받을 분이십니까? 그럴 분이 아니신데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비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얻어맞고 그래서 죽음 고비를 숱하게 넘기면서 그리고는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고통도 다 견디는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마치 부잣집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가 견디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견디는 것처럼 바울도 견디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성할 때 그때까지 걸어가셨잖아요. 이 바울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런 환경 속에서 다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사는데 다 환경이 달라요. 어떤 자는 부자도 있고 어떤 자는 나사로인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의 일생을 계속 살펴보면은 부자인 사람이 언제쯤 가면은 나사로가 되기도 하고 나사로였던 사람이 부자처럼 형편이 좋아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계속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앞으로 어떤 환경 속에 있게 되든지 간에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믿음의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의 입장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곁에 있는 나사로를 잘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그들을 격려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나사로처럼 힘들다면 그 고통도 믿음으로 견디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 마지막 순간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의 의지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믿음에 따라 자기 환경에 응답하면 그게 다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는 생명의 길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평온하지만은 전 세계는 지금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땅에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지고 내 형편이 앞으로 어떤 처지에 있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주님 바라보리라. 그 상황이 요구하는 대로 믿음으로 응답하리라. 그래서 때로는 품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때로는 인내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리라 하는 그런 다짐을 우리가 모두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환경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 모두는 천국문을 통과하는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힘주시고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환경은 달라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알고 거기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응답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환경이 기회임을 알고 그 길을 달려 천국에 다 같이 도달하도록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30년이 됐습니다. 열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사로를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바친 손길마다 필요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복음을 위해 물질이 쓰이는 것처럼 우리들도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로 세워주시옵소서.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재학성도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아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약하고 병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픈 곳곳마다 우리 주님 치료해 주시고 힘주시고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광
대담의 한 자리에 주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번을 받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기마다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이여 한 몸같이 진리라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그신 뜻을 지성으로 주행하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어떤 형편에서라도 믿음에 응답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앞으로 열린 교회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